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문신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타투? 없으세요? 뭐 일반적인 기독교 문화에서는 문신이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몸에 표시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 표시들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그런 의미를 담은 행위들과 표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문신도 약간 이제 문화적인 요소를 타고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유명한 뭐 힐송 교회 이런 데 예배 인도자들 보면 문신이 막한 채로 올라와서 예배 인도하는 모습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찌 감히 문신 따위를 하고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너도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라고 서로의 몸에 상대방의 이제 이니셜을 새겨놓고 이제 몸에 새겨놓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이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기 위해 몸에 표시를 한다고 해봅시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헤어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다. 난이 사랑을 지킬 거다. 라고 그 문신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이거 참 좋아하세요. 어쩌면 타투에 뭐 이제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굳는 되게 할 거고, 너로 큰 민족 되게 할 거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근원된 민족 삼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뭘 주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몸에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뭐 어떻게 지울 수도 없는. 그래서 그 표시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몸의 표시를 하나님이 남기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민족, 어떤 한 족장의 시대를 지나가서 진짜 이제는 큰 민족, 나라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다시 맺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늘 똑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그냥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법제를 막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적어 주십니까? 돌판에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두 돌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궤 안에 이두 돌판을 넣게 하십니다. 이거는 이 언약에 대한 증서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증서를 받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증표, 증거, 표시. 그래서 이 언약계, 특히 그 둘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신들이 누구이고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 일이 끝났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회막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압도돼서 다 그냥 무릎 꿇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들이 이제 그 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이 두 돌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돌판이 들어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이제 이꼴이 될 만큼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과 내 안에 맺어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 그리고 떠있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 언약궤가 항상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들이 쉴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고 늘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기는 믿죠. 근데 내 삶에 굳이 그게 느껴지진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로는 고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언약궤 자체가 임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하자 마치 언약궤가 그분의 임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착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이겨야 되거든요, 당연히. 졌어요. 왜 졌을까?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에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갖고 나갑니다.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떱니다. 야,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언약궤가 왔대. 야, 우리 죽었구나. 했는데 다시 붙었더니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 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상조각 내버렸어요. 근데 언약궤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다곤신의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다곤신이 막 자고 일어나면 목이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함께 있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장막,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내가 집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은 받겠다. 하지만 너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닌 네 아들의 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준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모세의 장막이 지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맺은 약속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다시 보여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약속을 잘 이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북왕국은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나라가 파탄이 났고 먼저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북왕국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정점이거든요. 북왕국 망한 거 봤지? 너희들도 똑같이 망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선포만 하고 아직 망한 걸 경험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망할 것들 선포하고 그 망한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 일들을 함께 거쳐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할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여러분, 여전히 성전에는 여호와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포한 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그분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종교 행사,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유지해주고 뭔가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것을 좌지우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다 망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망할 건데 다시 회복을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다시 내 백성으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라리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새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이 언약의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같은데 약속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 전에는 어디다 쓰셨어요? 돌판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이 약속의 내용을. 그런데 새 언약, 새롭게 맺게 된그 언약은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그 법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돌판의 세계에서도 언약궤 속에서도 성소에 있었어야 될그 언약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지울 수 없게, 지워지지 않게.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죠. 솔로몬 성전 이후 다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번더 찾아볼게요. 에스라 6장 15절 16절 함께 읽을게요. 에스라 6장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고 21절, 22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뭐가 없죠? 모세의 성막에서도 똑같이 일이 맞췄을 때 일어났던 일, 솔로몬 성전이 다 맞춰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다 마치고 드려지고 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섬겼던 사람들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봉헌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나서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냥 지성소만 있을 뿐이죠. 언약궤가 없어서 이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죠. 굳이 언약궤도 없는데 성전을 뭐하러 질 필요가 없잖아요. 집 주인이 없는데 굳이 집을 줘서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맺게 된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을, 그 언약의 그 증거를 어디다 남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에 새기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돌판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궤예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신대요. 그러면 그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언약궤이기 때문이죠. 이제 새롭게 맺은 모든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은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약속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의 나라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의 나라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합니다. 왜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임재하지 않으실까?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그분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없어야 될 것들로 너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질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결코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와서 마치 뭔가를 해주시도록. 근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울 수 없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셨는데 하나님한테 어딨냐고 따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정말 잘 살피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막 마치 문 열어놓은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정말 잘 살펴야 되고, 마치 뭐죠? 그거 막 깨질 것 같아서 막 소중하게 다뤄야 될 질그릇처럼 잘 다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방치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놔야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막고, 혹시나 들어왔다면 빨리 이것을 내보내고 지키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그분의 임재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벽 문을 지키는 군인의 마음, 이 지킬 때 쓰는 군인이요, 성벽을 지킵니다. 왜 지켜요? 왜 지킬까요? 누군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쳐들어오는데 뭐 좋은 거 주려고 쳐들어오겠어요? 아니에요. 빼앗으려고 쳐들어오죠. 그러면 성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빼앗길 만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냥 단적인 인간적인 표현으로 떠도 그 성벽 안에는 내 가족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벽을 목숨 걸어서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적들이 와서 내 사랑하는 귀한 보물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벽 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열어놔요.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요, 막.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다 빼앗아가도 뭐 그냥,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왜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게 내뒀냐고. 왜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아주셨냐고. 왜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지킴을 포기한 채 그냥 내비를 두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지켜지지 않을 상태로 내 마음이 이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됐던 것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새 언약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내 하나님 아니고 나더 이상 그분의 백성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내 주인 돼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아, 난왜 이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니요. 지키지 않기 때문이. 지키려고 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의심스러울 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싸움을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로 내 마음이 따뜻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상태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그런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러면서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 놀라운 언약으로 새겨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의 언약계 된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무너뜨리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언약계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출발점으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의 나라를 보여야 하는 그분의 백성된 삶으로 우리가 정말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거든요. 그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죄된 습성과 그 모습으로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